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이라.
네, 오늘은 우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 장신대 교수로 계셨고요. 또 제가 만나뵐 때마다 우리 여성 리더십의 한 모범이 되시는 그런 귀한 교수님을 모셔서 권사님이신데요. 우리가 제목이 늙음의 은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늙어가면서 은총을 입을 수 있는지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몇 분 여성 모임이 왔지만 아마 수요 예배는 여기 섭인 거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늙었지만 앞으로 여러분도 늙어가는 거고 또 늙음이라는 거 우리가 암만 싫어해도 오는 거니까 저 자신도 안 늙어 보이려고 머리 염색도 하고 화장도 좀 하고 그러고 다니지만 실상은 늙는 걸 어떻게 해요? 막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늙음을 향해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히 그런 자극을 받기는 저는 영락교회를 다녔는데 영락교회 우리 한경중 목사님 밑에서 제가 수십 년 있었죠. 요새는 탈북자들을 모시고 양재동 온누리교회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내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내 교회였고 또 영락교회도 내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 목사님 이렇게 뵈면 90이 훨씬 넘어서도 교회 나오시고 또 제가 찾아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우신지, 아름답다는 게 모양이 아름다워. 물론 이 뭐 생김생김도 아름다우시지만 그 인격, 거기서 풍기는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 전체적으로 그 인간 한경중 목사님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늙었는데 더 아름다운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인터뷰를 저에게 어떻게 느끼냐고 그래서 그래서 표현이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마지막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 인간으로서 최고의 그 인격 예수를 닮은 인격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나와 더불어 싸우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서 나를 닦아가고 싸워가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할 때 여기 젊은이들도 계시고 중년도 계시고 노인도 계신데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어떻게 아름다운 주님 앞에 예술품이 되어갈까? 예수를 가장 잘 닮은 사람이 되어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의 목표를 이제 우리 여기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그 성숙함에 그 매추어한 데 그 인간으로서 성숙해진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아마 끝에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온전할 온전하라는 게 하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온전을 향해서 나가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완전 무결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온전함을 100% 온전함을 향해서 얼마큼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숙함에 온전함에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저희 어머니가 한 3, 4년 전에 97세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어머니도 같이 살아도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기도를 하게 되면 막 우렁차게 그냥 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장님이 오셔서 신방을 오셨는데 어머니 우리 학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우렁차게 기도를 하시는지 학장님이 막 울어버렸어요. 총장님이 울어버렸어요. 내외가.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 노년에 이르러도 그 영역은 더 풍성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수십 년 언제까지 살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이런 그 워크숍을 했어요. 이제 일생을 갖다가 줄로 일직선으로 그려보고 80년 혹은 90세를 산다고 제가 80이라고 늘 생각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인생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그랬는데 제가 80이거든요. 그러니까 90짜리를 해야지 80까지 삶을 잊는 난 죽는다는 얘기니까 하기 싫어서 80이나 90까지 살 때에 여러분이 지금 오신 곳이 어딘지 체크를 해보라고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해서 90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어디에 왔나 지금 오늘 얼마나 남았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물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생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에 있는 자리가 위치가 어딘지를 한번 체크를 하라 그러고 이 나머지를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좀 플랜을 좀 해보라. 우리 계획대로 말고 기도하면서 내가 나머지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어떤 면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곤 합니다. 물론 젊은 학생들하고 하지만요. 저도 이제 65세에 종년 퇴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65세지만 아직 건강한데요.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선교 좀 하면 좋겠다. 또 그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구제도 하고 싶고 아니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하느라고 했으니까 책도 좀 써야지 책도 쓰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거가 많아요. 사회활동 좀 해야지 뭐 이런 생각에 복잡한 생각에 하나님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해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근데 엉뚱하게 마음의 귀에 울려오는 것이 다른 사업 아니다. 넌 너 자신으로 내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데 내 인격 자체 하나만 가지고 가지 내 사업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소유나 내 명예나 내 책이나 내 어떤 무엇이든지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가지고 갈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내 존재 자체, 나라는 주소내라는 사람,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설 거니까 그것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이제 무슨 내가 뭘 하겠다는 것도 다 허용입니다.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뭐 남기고 가겠다. 내가 뭐 좀 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거 다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나에게 주셨는데 이 주신 생명 갖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배처럼 예수님을 닮은 귀한 진주처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큰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사업에다가 중점을 놓고 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다. 내 영의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 성숙함에,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함에 나가는데 힘쓰라 말이죠. 날마다 힘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하다가 보면요, 뭐 여전도에 일을 한다거나 권사회에 일을 한다거나 집사 뭐 뭘 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하다가는 시험에 걸려가지고 일이 안 된다고 짜증내고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예, 뭐 가정일로도 화를 내고 그러겠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 한다 그러다가 마귀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마귀 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인간의 무슨 성취욕, 인간의 무슨 시기, 인간의 무슨 그 뭐 이렇게 경쟁심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업 성공 이런 것 때문에 그만 내가 거기 시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럼 마귀는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시작을 했다가 왜 육으로 마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제나 나 자신을 보는 것,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내가 지금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어떻게 돼 있나, 이게 중요한 거지. 언제나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시면 이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만 살고 새롭게 새롭게 살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에 나간다. 그래서 이 죽음이나 늙음에 대한 것은 우리가 기피 현상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기피해요. 그것을 싫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늙음이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라는 데서 늙음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런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보고는 내가 아 이게 강연이 되겠는지 설교가 되겠는지 뭐가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뭐 성경 말씀은 말씀이지만 좀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간증도 좀 하면서 좀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뭐 특별한 간증이 뭐 제게 없습니다만은 사이사이 뭐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 13절에서 그 세 가지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이 되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으라. 우리 닮을 것도 없어요. 누구 닮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닮으라.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을 이루라. 성숙함에 나가라. 그거고요. 또 그다음에 그와 같이 성숙한 대로 나아가나. 그런 그 힘쓰라 과정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건 목적이고 그리스도를 닮아 나아가라 말입니다. 전진해 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30대보다 40대는 더 예수를 닮고 40대는 50대는 40대보다 더 예수를 닮아가고 이렇게 더 닮아가고 더 닮아가는. 그래서 이 일생 전체가 하나의 줄로 끊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생이에요. 우리의 사업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사업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이름을 날릴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그거는 크게 관계가 아니에요. 다 꿈 같은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뭐 38선을 넘어서 48년도에 38선 넘어서 피난민으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뭐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탈북자를 제가 돕는 이유가 내가 겪은 고난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 이들은 나보다 더 아플 테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도와드리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48년도에 넘어와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40년 가까이, 40년 아니면 30년 남아 이렇게 여기서 살면서 뭐, 예, 40년 넘는군요. 50년 넘는군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하나님은 육으로, 영으로 저에게 너무너무 많이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이제 찬송을 불렀습니다만은 너무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위해서 내가 나머지 죽는 날까지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려야 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그랬어요. 우리 교수님들 자도 나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뭘 하면 아이고 집에 있지 좀 뭘 하러 나와 다니나 보기 싫게 나는 이제 늙으면 안 할 거야 나 저렇게 보기 싫게 나가다니지 않을 거야 집에 가만히 있지 그랬어요 그래 건방지게 놀았어요 근데 그건 내가 그 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면서 오라면 아무데나 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유, 어쩌면 하나님은 나 싫어하는 거를 꼭 해, 시킨다. 제가 싫어하는 거 세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전도사, 여전도사. 되기 싫더라고요. 책가방 끼고서 이 집에 사람이 있어? 그러고, 표양말로. 그러고 들어가는데, 아유, 뭘 저러나. 왜 공부를 해가지고 저런 걸 할까? 그걸 싫어했는데, 내가 전도사, 하나님이 시키셔서 전도사 했거든요. 여전도사요. 그리고 또 하나 싫어하는 게 있어요. 명예박사. 박사하다가 못하면 말지 왜 명예박사를 해? 그 명예도 꽤 초하네 그랬는데 제가 또 명예박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죠 아니 주변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대학원장 하자고 그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하나님 어쩌면 내가 싫어하는 거 그대로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늙은 다음에 가만히 있지 나가댕기지면서 그걸 주도 떨지 말아야 되겠다 이리 생각했는데 아 그게 내 꼴이 됐단 말입니다 나 이제 안 할 수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 나처럼 생각해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할 수 없어 눈 감고 들으세요 예, 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평생을 살고 보니까 꿈 같아요 다 꿈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이 많이 축복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신학교의 교수를 내가 처음부터 하려고 생각한 건 아닌데 미국에서 공부하면서도 아 나는 가서 전도사만 하면 돼요 그때는 예 받았을 때니까 그도 전도 부인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또 신학교에 와서 가르치면서 우리 하 목사님 신학생 때 제가 교수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저를 부르곤 하시지요 그래 얼마나 영광입니까 모두 여기 목사님들이 다 제가 있을 때 공부를 하신 분이라서 이 영광을 아니 더구나 여자가 어떻게 대학원 신학교 대학원 원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대학원 원장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일이 없어요. 아,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총장님이 불러서 나를 원장을 하라 그래요. 아니요. 학교 망신해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 총장님 말씀이 여성들을 하도 안 써주니까 한번 심벌로 이렇게 대학원장을 하십시오. 그래요. 아니, 신학교의 대학원장은 정말 없더라고요. 대학원장 한국 전체 모였는데 가니까 이대 대학원장 여자, 숙명대학 대학원장 여자 있고는 그거 없어요. 저는 신학교 대학원장으로 갔어요. 놀랍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입니까? 나는 정말 집안이 다 망해가는 집안, 우리 집에 우리 삼촌과 우리 아버지 편으로 5형제가 있었는데 폐병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제가 2살 때 우리 아버지 23살, 우리 어머니 21살, 우리 아버지 23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5남매가 20대 안팎으로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다섯 형제가 다 돌아가셨어요. 자식도 없이. 저 남기고요. 그러니까 망한 집안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삐껴나가지고 2살 때 아버지 여의고 그리고 어머니 21살에 과부돼가지고 저를 키우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놀랍죠. 그런데 여기 부모님들의 생각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께서 23살에 폐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 딸 손에 딸이지만 귀하게 키우라고 그러면서 생은 잠깐이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시집가지 말란 말이겠죠. 21살 난 혼자 된 사람 보고 그러면서 이 손에는 딸이지만 기독교 선생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그때의 기독교 선생이란 여자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예, 대답을 못하고 슬퍼서 울기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 말 못한, 대답을 못한 한에 있어가지고 평생 그 한으로 그 저를 갖다가 기독교 선생 만드느라고 모델이 없으니까 피아노를 타래요. 저절로 중학교 다닐 때부터 가난한 집인데 피아노 레슨비도 없는데 그냥 그걸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싫은데 레슨 받으러 다니고 그 아마 기독교 선생은 저 피아노 반주하는 것밖에 못,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고생을 해가지고 콩나물도 키우고 고무신 공장에 다니면서 그땐 부잣집 딸만 여학교 졸업했어요. 다들 여자들 공부를 안 시키고 그랬는데 저는 가난한 집에 과부 딸로 살면서 아주 억지로 억지로 공부를 시키면서 그래서 제가 여학교를 하고 계속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그 희생과 이걸로 뒷바라지로 제가 겨우겨우 그 난통에 예, 일정시대로부터 시작해서 공산당이 들어와서도 또 3년을 거기에 있다가 여기에 와서 피난하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하라. 그저 하나님이 일하는 거가 너무너무 좋아서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는 내 뒷바라지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녁에 어디 예배가 저 교회 갔다가 설교를 하고 이제 들어오면은 아파트로 이사 가서 아파트 그 문간에 문간도 이제 현관 문이 아니라 담정 있는 거기 모퉁이에 앉아서 겨울에 추울 때나 여름이나 거기에 앉아서 저를 기다려요. 때다가 제가 내려서 어디에 들어오고 그러면 손을 꽉 잡고 그냥 어린애처럼 뛰는 거예요. 좋아서 하나님의 일하고 들어온다고. 이제 그 힘으로 제가 여기에 설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제가 무슨 아버지의 교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빼기 좋은 것도 아니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 어머니가 은혜를 받아서 기도의 어머니로 21살에 과부돼서 97세까지 제 뒷바라지로 주회종 만드는 뒷바라지로 이렇게 평생을 살아서 그 희생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어떤 인간적인 욕심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신념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많이 시켜서 잘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대학도 시시한 대학에 피난통에 시시한 데가 대고서 피난통에 했습니다. 뭘 이름 있는 것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가장 낮은 데서 이렇게 시켜주신 거죠. 뭐 지금도 높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이런 일생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성숙함에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편이,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 내 편이 되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기 목적을 하나 세워놓고,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뭡니까? 아침마다 일어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심부름 시키시고자 하시는 게 뭡니까? 숙제가 뭡니까?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났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준비한 거를 한 가지, 두 가지 좀 이렇게 늙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게 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숙함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데 노인이 된다는 건 늙어간다는 거는 그 정점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최고봉에 이르렀다는 얘기예요. 가장 그 온전함에 지금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늙음은 쇠퇴하고 거기 모든 데 그냥 상실의 시대라고 그래요. 늙으면 예, 뭐 청각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뭐 육체적으로도 그렇지요. 경제력도 없지요. 기력도 없지요. 기억력도 없어지지요. 자꾸 없어지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상실의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아, 쇠퇴됐다. 이제는 다 할 수 없다. 이런 나는 이런 쓰레기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력을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다른 면에 육체적으로는 마이너스지만 영적으로는 플러스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 떨어져 나가는데 나무잎이 가을에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지고 말지만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속에 생명이 그대로 싹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양도 우스워지고 다 약해지고 그렇지만 뭔가 속 생명은 더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최고봉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늙음을 싫어하지 말고 아 내가 한 살 더 먹었다. 그만큼 더 가까이 갔다. 그만큼 더 내가 주님의 모습에 성취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각할 줄 모릅니다만 조각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막 정으로 뛰들고서 하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 잘 하다가 보면 맨 마지막엔 아주 페이퍼로 되게 가늘게 다 다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모양이 다 나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약간 좀 이렇게 좀 거칠게 나를 조각하는 데 있어서 거친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노후에 가서는 그것이 다 메꾸어지면서 가장 섬세한 자리까지 자꾸 나를 닦아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조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조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끝날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뭘 해. 한 40대, 50대만 되면 아이고 이제 늙었어. 안 늙어보려고 했으지요. 심리학에서 보면은 중년에 더구나 더 그래요. 중년에 한 40대, 50대 되면은 늙는 게 너무 억울하니까 아이 가장 자기 딸하고 비슷하게 말이요. 블루진 그냥 빽빽하게 이렇게 입고 생달 신고 딸하고 똑같이 해서 딸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이고 자매 같은 애요. 언니 동생 같은 애 그러면 아주 기분 좋아하고 그래봤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그걸로 만족을 하려고 그러고 그걸로 자기 메꾸려고 그래요. 자기의 허전함을 메꿔보려고 하는데 그걸 속지도 마시고 그걸로 메꾸려고 그러지 마시고 정말 내적으로 얼마나 채워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완성의 최종 단계인데 제가 이제 한 목사님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느 그 일본 사람의 책에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 남자분 수도를 하신 분을 나이 많으신 분을 만났더니 그하고 이 대화를 하는 동안에 그 영원한 젊음을 느꼈다고 그래요. 영원한 젊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영원한 젊음을 느꼈다. 예. 그 나이 많지만 영원한 젊음이 있는 거예요. 늙으면서 우리가 그런 그 늙은이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 우리 한경진 목사님은 30대에 폐병이 나서 그냥 그 요양원에서 죽음과 맞서서 정말 기도하면서 싸우다가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새롭게 일어나서서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 음성 듣고 새 생활을 하면서 그때부터 3시 반이면 일어나신다 그래요. 그게 남한산성에 계실 때에도 3시 반이면 일어나셔서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것을 평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렇게 오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또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하시는 거나 모든 데 있어서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건 안 하려고 노력을 하시니까 참 저는 옆에서 좀 뭐 제가 많이 잘 하진 못했지만 어쩌다 보니까 뭐 여전도회 회장하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좀 가까이 모셔보면은 아주 예민하신 분인데 이제 교회 그 NA의 큐미니칼 뭐 이렇게 싸움이 났었어요. 교회 교단 전체에 싸움이 나고 그럴 때도 지도자니까 이제 회의를 하게 되고 그때 제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을 하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가만 보면은 저쪽에서 막 떠들고 그러면은요 손이 바르게 떨어요. 예, 그게 마음이 지금 예민하신 분이니까 이제 마음에 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어떻게 할래나, 뭐라 무슨 말씀을 하실래나, 옆에서 눈치 보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 예, 일어나셔요. 그러면 그 떨리던 거가, 그 손은 그냥 떨리는데, 말씀은 착 늘어지게 아주 침착하게 깔아앉혀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좀 눌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러니까 난 야단 치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민하게 듣지만 자기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식에서 절제하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지도자로서 실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일에 내가 먼저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먼저 찾고 속으로 눈 뜨고 기도하고 그러고 말씀을 하고 그러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하니까 그렇게 온전함에 나가는 거죠. 한 분은 남한산송에 세배를 갔는데요. 지금 거기 저 사택 한경림 목사님 사택 영락교회 크게 있거든요. 거기서 안 사셨어요. 남한산송 16평짜리인가 뭐 그래요. 그런 데다가 뭐 일하는 사람이 있고 부엌 있고 그 거실이라는 거는 아주 조그매 가지고 세배할 자리가 없어요. 세배할 데가 없어요. 소파 이렇게 놓아 있고 거기에 침실인 거는 한 서너 평 되는지 하는 거 침 거기다가 막아 놓고 침실하고 한쪽에 거실 하는데 그런 좁은 데서 그저 허름한 옷 입으시고 털털한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계신데도 그렇게 아름다우신 거예요. 눈이 많이 왔는데 세배를 하고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아 주권사 조심하시오.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눈이 많이 와서 저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저를 붙들고 논회를 같이 오시는 거예요. 넘어지겠다고.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그렇게 푸근하시고 그렇게 평범하고 그런 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권위를 찾거나 어떤 높아지려고 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어떤 체면을 차리거나 그런 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솔직해지는 거예요. 단순화되지요. 나이가 많으면 어린애 같다고 그러지요. 어린애 같단 말은 단순화된단 말이에요. 뭐 생각이 단순해지는 것뿐 아니라 모든 삶이 단순해요. 그런데서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늙은 다음에 자기를 꾸밀라고 하거나 뭐 꾸민다는 건 겉을 꾸미는 게 아니라 어떤 체면 유지를 한다거나 뭐 하는 나는 납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자기를 개방해버리는 그거 필요해요. 자기를 개방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를 열어놓는 거고 사람 앞에도 자기를 열어놓는 거예요. 감추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체면 차리려고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납니다. 이거 다예요. 나 이렇게 실수도 많고요. 이렇게 부족해요. 그죠?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대로 하나님이 좋아서 나를 택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건 오픈해버리고 사람들 앞에도 오픈해요. 아, 우리 집은 잘 사는데 우리 가문이 좋은데 그런데 내가 아무개 부인인데 그래도 이렇게 뭐 해야지 그런 거 좀 그런 거 다 좀 벗어버려요. 다 벗어놓고 하나하나 다 벗어놓고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애 모양으로 예? 춤추는 교회 뭐 꿈꾸는 교회 춤추는 교회 참 다윗이 춤추듯이 말이죠. 솔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거. 이것이 성숙함이 나가는 것이 하나인데, 예,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 보면 바울이 아주 개선의 노래를 부르죠.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게 싸움인데요, 여기서는 선교하는 싸움도 있었지만 자기와의 싸움, 우리에게 있어서는 선교보다도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선에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요.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온전함에 나아가려고 할 때 자기와의 싸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도 싸움이 있어요. 뭔가 인간적인 욕심이 오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허영심이 오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무슨 세상의 정욕이야 이제야 좀 떨어졌지만은 뭐 인간적인 허영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교만함. 이 교만은 이거 천국까지 따라가요. 천국까지. 신앙의 교만. 예. 지식의 교만. 예. 그래서 남 비판하고 독선적이고 이런 것들이 세상에 살아갈수록 이것이 이제 쌓이고 쌓였다가는 자꾸 이게 삐껴 나와요. 삐껴 나오려고 그러는데, 아, 주여, 내가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난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죽여주세요. 아직도 이게 남아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좀 영적으로 나가려고 그럴 때게 알지 못하게 싹 들어와가지고 나에게다 옛날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것과 우리가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건 악의 역사다. 내가 오늘 아침 은혜를 받았더니 마귀가 시기를 못 쌓는구나. 이런 거 있어요. 아,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한다. 아, 오늘 아마 은혜가 있으려나 보다. 이거 마귀가 방해를 많이 하네. 집에서 떠날라 그러면 뭐가 뭐 역사가 많아요. 아이고, 이거 마귀가 방해를 먼저 하네. 오늘 아마 은혜가 있으려나 보다. 이런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라는 것은 누구에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 속에서 어떤 그 영적인 싸움이 자꾸 있게 됩니다. 이건 죽는 시간까지 따라와요. 예, 죽는 시간까지 따라오는 건데 이것을 자꾸 이겨내야 되는 건데, 은혜 받을 때는 괜찮았는데, 아니, 그 집회 다 끝나고 나니까 하고 난 깔아앉아서 세상으로 다 기울어져서 그래서 허영심이 그대로 들어오고 세상 욕심 그대로 들어오고 옛날 사람 다 살아났어요. 아이고, 또 은혜 받아야 되겠는데 나 왜 이러지? 또 받고 걔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듯이 말이야. 또 먹고 또 토하고. 우리가 이런 생활만 계속해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함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도예요. 우리는 세인트예요. 영어로는 세인트라고 해서요. 성도를. 우린 적어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야 해요.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세상 만나고 똑같이 세상 사람이 다 돼버리는 것. 예? 거기서 좋아하는 거 다 내가 다 좋아하고 말이죠. 거기서 떨어졌으면 나는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면 믿음 다 팔아먹었어요. 은혜 다 팔아먹고 기도한 거 다 팔아먹고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그걸로 따라가다가 아니지 또 여기 왔다가 이중생활을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아니에요. 내 몸가짐과 내 마음가짐과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언제나 다 나를 다스려 나와서 물어 싸우면서 이건 전쟁입니다. 치열한 전쟁이에요. 더구나 이 세대는 심히 악한 세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예, 아, 지난번에, 어제, 지난주에 한옥 목사님께서 말씀, 18가지라고 그랬죠. 이, 너무너무 이 악의 세력들이, 말세의 악의 세력들이 강하게 일어나서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주님을 모시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할 텐데 마음의 평강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때가 이 말이니 고통의 때가 왔어요. 그런 건 우리는 이 고통의 때를 평안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착각이 뭔가 하니 생을 엔조이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생을 엔조이하는 거는 하나님과 엔조이해야지 세상 사람과 같은 엔조이를 하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 왜 이렇게 고달프지? 나 왜 이렇게 고생만 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게는 돌아오는 건 이것밖에 없어. 이런 그 세상에서 낙을 누리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세상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갈보리까지 33년 완전히 고생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미련한 생을 사십니까? 그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도 세상에 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려 왔다, 주러 왔다, 나는 섬기려고 왔다, 나는 목숨을 바쳐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했으면은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섬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생을 해야 합니다. 고생을 면하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세인트는, 성자는, 거룩한 사람은, 주님이 택한 사람들은 고생을 마중할 수 있는 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생이 오라, 너를 받아들인다, 이럴 그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야지. 내가 왜 그런 고생해? 내가 왜 그런 고생해? 고생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생을 찾아왔습니다. 바울도 고생을 찾아나갔습니다. 모든 선교사도 고생을 찾아나갔습니다. 테레사도 고생을 찾아나갔습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찬송으로 다 된 건 아니에요. 찬송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찬송과 함께 우리의 삶을 고생으로 던져놔요. 던져놔서 주를 위해서 고생 좀 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것이 참 택함받은 자의 삶이에요. 삶의 자세예요. 평안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사할 때도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자꾸 그러는데 마음의 평안을 원하는 거예요. 심령의 평안이지 몸의 평안은 아니에요. 이건 고해예요. 또 생은 늙으면은 인생을 깨닫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인생을 깨닫습니다. 생이 뭔지를 한 번씩 다 찾아봐요. 이제 한 50대, 60대 되면 아이들 다 키워놓고 시간이랄까 어떤 책임이 좀 벗어지지 않습니까? 책임이 벗어지면 그때부터는 나의 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이 뭡니까? 이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나의 생이 아니고 이때까지 바빠서 아이를 키우느라고 뭘 하느라고 직장 가지느라고 못했던 내 속에 있던 늘 하나님을 향한 꿈 하나님을 향한 꿈을 이루는 시기예요. 예, 그거 있잖아요. 아이고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바빴어. 아이고 이것도 못했지 그런 것을 이제 중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생의 목표를 가다듬어 봐요. 그러면서 제2의 생의 목표를 잡으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제 애들 키워놨습니다. 애들 학교 갔습니다. 장가 갔습니다. 이제 내 손이 비었습니다. 물론 몸도 약해지고 또 경제력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은혜 받은 다음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했어요. 그래서 늙은이가 왜 꿈을 꾸나 생각했는데요. 늙으면 꿈을 꾸는 거예요. 밤에 자는 꿈이 아니라 낮 꿈이에요. 낮에 꾸는 꿈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를 이루려고 좀 계획을 세우려고요. 저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40대 됐는데 그때 차가 별로 없을 때고요. 그런데 이제 여행을 다니다 보면 기차에서 이렇게 뾰족뾰족한 예배당들 보여요. 근데, 저런 시골 교회도 다니면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저는 이제 기독교 교육을 했으니까 교사 강습도 좀 시켜주고, 또 여성들 좀 사경회도 좀 해주고, 성경 공부 좀 하게 하고, 그런 걸 해야 되겠다. 나중에 은퇴하면 그걸 좀 해서, 시골에는 돈이 없어서 강사도 못 모시고 목사님도 못 모시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 좀 해가지고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제가 조금 준비한 것이 이제 빌립보서였어요. 그런데 우리 한 목사님이 저 신촌에서 두란노를 시작할 때에 뭐 성경을 가르치라 그래서 제가 그 두란노에서 빌립보서를 가르쳐 본 생각이 납니다. 아, 그게 오래됐죠. 옛날에 아주 한 목사님 젊었을 때, 저도 좀 젊었을 때고요.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한 다음에 내가 그걸 좀 해야지 생각했는데 그때는 벌써 교회가 뭐 또 차가 있고 뭐 저는 이제 차 운전을 배워가지고 돈도 저기 그 시골 교회는 먹을 것도 없으니까 먹을 거 좀 가지고 그리고 잠자리도 실어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60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가 차를 배워야지 그래서 차 운전을 60에 배웠죠. 그때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배워가지고 이제 좀 다니면서 그거를 좀 해야지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시키고 이제 제 마음에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의 문제가 더 큰 거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예 저는 이제 내 것도 다 허용입니다 그것도 나 없어도 다 되는 거니까 하나님 다 맡으시고 나는 나를 살피고 나를 보듬어서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심부름 시키는 대로 지금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래서 인생을 깨닫는 은총이 노년에 혹은 중년기에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40세면 또는 50세가 되면은 거의 다 이제 그 살림살이 하는데 책임 익숙해지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뭔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또 한 번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공부도 더 하셔야 되고 원하시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뭘 시키는지 모르죠. 여러분의 탤런트가 다 다르니까 그 탤런트에 따라서 이제 오면서 보니까 이 꽃집도 있고 뭐 또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있고 컴퓨터 하는 사람이 있고 글 쓰는 사람이 있고 여러모로 하나님이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못 받았어. 나는 뭐 다른 사람 다 받았지만 난 못 받았어. 그러지 마세요. 한 양중은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한 양중 받은 사람이 게으르다고 생각했는데 한 양중 받은 사람이 게을러서 못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불평하느라고. 다른 사람 두 양중 다 줬잖아요. 하나님 단 양중 저 사람은 받아내야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땅에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 사람 여기 없기를 바라요. 한 양중 그거 개발해가지고 한 양쭉 남겨야 돼요. 그러니 저 사람처럼 나는 말할 수 있는 말재간도 없고요. 나는 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한 양쭉을 받았는데 한 양쭉이 무슨 한 양쭉입니까? 물어보세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 마지막 생을 바치오리까? 또 하나의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제2의 인생, 어떤 사람 제3기 인생이라고 그래요. 어른이 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때, 그 다음에 일하는 때, 그 다음에 중년 이후 노년으로 가면서 제3의 인생이라고도 하고 제2의 인생이라고도 합니다. 제2의 인생을 다시 꿈꾸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라고. 준비를 해가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에베소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방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사는 데서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 안에서 자라게 돼요. 사랑 없이 자란다는 거는 자기의 명예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그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중년이 되니까요. 저는 다 지나왔으니까 나무 잎이 이렇게 떨어져서 떨어져도 소녀 시절 같아요. 아유, 그냥 옛날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예, 안 그래요? 40대 초반 돼가지고. 그래서 이상하다. 딱 청소년 시기처럼 그런 그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2의 사춘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런 중년기가 오죠. 그런 중년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을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생을 꿈꾸면서 살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풍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온전함에 나가는 건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넘치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뿐 아니에요,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싶어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요 그렇게 다 그저 그렇게 아름다워요. 조그만 꽃 한 송이도 그 전보다 더 아름답고 좋고 사랑스럽고, 예, 조그만 곤충 하나도 놀랍고 기적 같고, 어쩌면 이렇게, 예, 뭐 옛날에 무당벌레 같은 것도 그냥 봤는데 지금은 어마 어떻게 아름답게 이렇게 진주처럼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어. 놀랍고 감사하고, 이게 감상하게 되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데, 마귀는 자꾸 미움을, 시기를, 예, 이런 그 경쟁심을 자꾸 일으켜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사랑 안에서 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참된 것을 하여 그랬어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참된 것을 하라. 참된 진실을 말하라. 그런 말도 돼요. 참된 것이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니까 거짓 없다는 말씀도 되고, 우리는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의 병 속에 거짓말만 없으면, 정직하기만 되면 우리나라는 잘 살아요. 우리나라는 잘못 사는 이유가 너무너무 세상적인 욕심으로 거짓말을 하다가 보니까 믿을 수 없고 신뢰를 못하니까 모두가 괴롭고 모두가 원수 같고 이렇게 살아요. 예, 안도산 선생님 말씀대로 거짓을 우리나라를 망친다고 그래요. 예, 이 거짓을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이 거짓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참된 것을 하여 참말을 하자, 솔직해지자, 예, 참된 것을 하여 또 진실을 행하라 말이요. 진실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말하는 데서 우리가 온전함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온전하는 수도사, 무슨 수도승처럼 앉아서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참 사랑으로 모든 세상을 향해서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적을 늘 보면서 눈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버릴 것이 뭐냐 하면 세상 욕심이에요. 욕심과 싸우는데 이 세상적인 욕심을 자꾸만 버려요. 예, 놓는 거예요. 예, 자꾸 놓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요, 조그만 애들, 이게 애기들이 이렇게 꼭 쥐고 나오죠. 이렇게 쥐고 나와서 손 이렇게 쥐면 꽉 쥐어요, 애기들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가면 이걸 놓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공 가지고 놀아야 돼요. 공 가지고 던지면서 놀아야 그때가 이제 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노인이 되어가는 중년기부터 이거 놓는 연습 좀 해요. 다 놓고 갈 거니까 놓는 연습 좀 해야 돼. 욕심도 놓고 경제력도 좀 놓고, 예, 내 지식도 좀 놔버리고, 나라는 거 다 이렇게 우상 같은 거 좀 다 놔버리고, 욕심을 내버릴수록 내 마음은 열려지고 주님의 축복은 임하는 건데, 욕심 다 가지고 주여 하고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 무거우세요. 우리가 욕심 가지고 기도 자꾸 하면은 주기는 줘야 되겠는데 욕심이 차 있어서 어떻게 줍니까? 그러니까 이 욕심을 다 버리고 주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시간 제가 잘 쓰질 못해서, 그래서 늙음은 또한 새로운 도전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우리 아까 상실의 시기라고 그랬는데요. 오히려 노년이 된다는 것은 폴 튜니에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스위스의 심리학자. 그분은 이 개화기라, 인생의 개화기라고 그래서요. 꽃피는 시절이라고 그래요. 아니, 이팔청춘이, 이팔청춘이 꽃피는 시기지, 어떻게 노인이 꽃피는 시기냐. 예, 그 교양으로 쌓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욕심을 놓고, 모든 책임도 놓고, 모든 세상 것들을 이렇게 놔버리고, 마음이 비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새로운 하늘나라의 지식으로, 말씀으로 채워지면서 꽃이 피는 거예요. 내 생에 꽃이 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받은 탈렌트를 살리면서 나를 실현하는 거예요. 자아를 실현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로 향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개화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개화기가 되면서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젊어서 하면서 이제 점점 그런 개화하기를 꽃피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뭐라고 하나만 성공한다.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는 합당치 않아요. 어떤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그걸 자꾸 바라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 방향을 찾아서 나아갈 때에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기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뭘 하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심부름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증처럼 조금 하고 끝내야 되겠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다 문제보다도 내가, 내 문제가 제일 크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 바로 서서 주님 만날 준비하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또, 무슨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신학교에 수십 년 있었는데 신학교에다가 신학교 학생들이 그동안에 내내 데모를 했으니까 이 데모를 하는 거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나는 이게 선생 노릇을 잘못하나, 기도해야 될 목사 수보생들이 왜 이렇게 데모만 하나, 마음이 답답하고 죄송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그러다가 생각이 나는 것이 나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 신학생들도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고 나니까는, 아유, 그렇지. 그것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산으로 다니면서 이제 수도원 같은 데를 찾아다녔지요. 그래서 산을 많이 다녀서요. 뭐, 복덕방도 많이 찾아다니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남편하고 운운을 하는 거죠. 남편하고 같이 나 이걸 좀 하고 싶은데 산 어디에 싼 데 있나 좀 봅시다. 같이 뭐 여기 곤지암으로 어디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천에다가 좀 멀지만 거기다가 땅을 좀 이렇게 사놨는데 아니 여기 운송수도원이 아주 목사님이 하시댔는데 80이 넘으니까 못하겠다고 그것을 내놨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 했으면 딱 좋겠는데 하나 사놨는데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걱정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가서 바꾸면 좋겠는데 어떡하면 좋은지 남편 보고 얘기했다가는 또 야단할 것 같고요. 돈이 무슨 돈이 있었고 또 사냐고 그럴 것 같고 헛방 맞을까봐 말도 못하고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어디 갔댔냐고 그래서 나 그 수도원에 갔다 왔는데 그것이 한국 역사 연구원이 된다 그러는데 아깝던데요. 그러니까 가만 점심을 잤었더니 하는 말씀이 그거 우리가 사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하면 야단 만날까봐 말을 지금 여기까지 하고 싶어도 지금 겁나서 못하고 있는데 생각밖에 한참 밥을 잤더니 그거 우리가 사지 화천에다가 하려면 당신 고생하니까 요 가까운 데 다 해놓은 거 자 남들이 하던 거면 제일 쉬우니까 그거 보통 일이 아니니까 그거 하자고 그래요. 아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쉽게 하십니까? 난 그렇게 쉽게 할 줄 몰랐어요. 쉽게 남편이 허락할 줄 몰랐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남편 돈이니까 그래 쉽게 할 줄 몰랐어요. 깍쟁인데 얼마나 깍쟁인데 아니 연보하려면 발발발발 떠는 사람인데 연보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싸웠는데 아니 이렇게 쉽게 하다니 하나님이 시키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운송 수도원을 맡아서 한 5년 해서 우리 아마 여기 좀 가신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목사님들이 일주간에 영성 훈련을 지금 하고 계세요. 뭐 보살 것 없는 조그만 곳이고 다 허른 곳이고 뭐 형편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말마다 3박 4일로 누구나 거기 가면은 학교에 들어오면은 의무적으로 거기 가서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목사님들이, 교수님들이, 아, 공부해야지, 어디 기도하느냐고 그러시는 분이 어떻게도 그런 교수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해버리는지 그것도 기적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기도 한 번만 해도 그냥 금방 들어주세요. 내 기도는 어떻게 된 거는 하나도 안 들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생각했던 거는 그냥 오케이로 그냥 기도만 하면 금방 이루어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기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게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말씀도 또 드려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년 하고 나니까 제가 운전하고 다닐 수가 없어요. 아, 운전하고 다니겠는데 못 다니겠고 학교에다가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러면 그다음 탈북자들 돕기 시작했는데 왜 돕기 시작했나. 아니 누가 황장엽 선생님을 가서 인사를 하자고 그래요. 평양 사람이고 그러니까 평양 고향이 같으니까 나이도 비슷하고 하니까 가서 인사를 하자고 우리 여학교 동창들이 평양에 있던 동창들이 만나서 같이 가자고 그래.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아유, 이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북한 구원이 문제가 없겠다고요.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이 변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게 북한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밤낮 기도했는데 이 안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나면서 마음에 꽉 오는 게 이분에게 전도할 수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워낙 이 철학으로 꽉 찬 사람이 돼서 전도가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를 먼저 했어요.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분에게는 그저 하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접촉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인격, 혹은 그 영적 그걸로, 다시 말하면 그 사람, 인간 관계를 통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셔서 깨닫기 시작을 해서 그가 스스로 무너져야지 전도해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의 사명으로 느꼈어요. 소명으로 느껴서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하 목사님 이거 좀 와서 좀 도와주시오. 당신 전도 잘하지 않아요. 하 목사님 좀 불렀습니다. 몇 번 부르니까 그 바쁜데 몇 번 오셨어요. 오셔서 뭐 그분이 전도를 잘하시니까 전도하시나 했더니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만 꽉 붙잡고 기도만 하시고 가고 기도만 하시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아 역시 내가 하는 방법하고 같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이렇게 하 목사님께서 그냥 이렇게 잘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도 생각에 완전히 지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여기까지는 왔어요. 한국을 구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주동이 돼야 된다. 교회에서 해야 된다.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교회밖에는 길이 없다. 그 말씀은 하시는데 자신이 예수님 받아들여서 변해서 새 사람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을 옮겨 바다에 빠지게 하리라고 그랬는데 그 산을 옮기는 것 같아요. 산을 옮기는 기적이 아니고는 그 주체 사상이 주님의 은혜에 빠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해요. 예, 우리 하 목사님도 기도하시고 많이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 가지로 희생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모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변화될 줄은 지금은 이제 내일 아침에도 목사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한 달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해요. 시국을 위한 간담회를 내일 아침에도 어디 가서 만나서 하시는데 이런 그 교인들과 교역자들과 함께 나라 위한 일을 함께 하는 거는 하는데 예수를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대요. 아직도 자기는 아직은 절대자는 계신데 만나지를 못했다는 거지요. 그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성령으로 하셔야지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다 소명으로 주셔서 제가 부지런히 탈북자를 그래서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뭘 돕느라고 지금 힘쓰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거룩함에 나가고 온전함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심부름 해여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 내가 뭐 황장엽 선생 비서인가 비서가 그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아 그 선생님 강연하게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전화를 다 하면 그러지요. 그러고는 또 전화하고 언제지요? 이거 다 하고 해서 내가 이게 80이 돼가지고 비서를 하나 이거 어떻게 됐나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아 이거는 사명이기 때문에 뭐 비서뿐이겠습니까? 그래서 다 하는 얘기하는 대로 그냥 한 열흘에 한 번씩 장조림 해가지고 장조림 좋아했어요. 장조림 해가지고 하고 뭐 잡수 씌는 거 좋아하는 거 해가지고 가서 갖다 드리고 누구도 그를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고 보호는 하지만 식구가 없으니까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주님의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드린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있습니다. 자랑으로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비서가 돼도 좋고 뭐 소사가 돼도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라도 하겠습니다. 그죠? 이런 것이 얼마나 제가 즐겁고 그래서 제가 젊음을 유지하는지 몰라 젊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이 젊어요. 마음이 젊고 건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이런 소명에 살고 늙어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은총이 나에게 같이 임하셔서 내가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책상에서 갈아칠 때는 말은 하는데 내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것을 날마다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날마다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 일감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젊어서부터 계속해서 닦아 나가셔서 주님 만날 때에 아이고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천국 가서도 우리가 이게 예, 나를 닦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이 살아있으면 천국 가도 괴로울 거예요. 그거 다 죽고 가야 되는데 죽을 것이 완전히 죽도록 그래서 살아날 것이 완전히 살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흙으로 빚어서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셔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형상 닮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허영심 이제 다 버리게 하시옵소서. 빈 마음으로 어린애처럼 주님 앞에 서서 제2의 인생을 다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